여러분, 우리가 지난 어제까지 우리 성령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결국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죠? 성령행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이 역사와 일하심을 우리가 주목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성령 그 자체입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을 때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기 이전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에 집중을 하다 보면 왜그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본질을 놓칠 때가 참 많거든요. 늘 우리는 이 본질에 먼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먼저 행함보다 그 행함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저희 앞으로 우리 교회가 늘이 본질을 저는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되겠죠? 기도가 되겠죠?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서는 절대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럴싸한 행사를 치러내도 빈 깡통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깊은 이 영혼을 채워야 돼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성령의 그 본질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5절로 넘어가서 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세례가 나와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구분되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너희들이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죽어 있는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게 되고 그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흙으로 빚으시죠? 그리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러자 생령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 코에 들어간 생기는 뭘까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흙덩어리가 생령,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이 거기에 임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첫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첫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으면서 죄를 범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깨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었죠, 주일날. 죄와 허물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이라는 표현을 바로 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령으로 성령을 통해서 생기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 이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죠. 어떻게 살립니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코에 다시 성령을 생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면 너희들의 영혼이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는 뭡니까?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성령의 세례는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단회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깨어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그 골짜기에서 봤던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질 거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죽어있는 영혼이 깨어나는 이 복음의 역사는, 거듭남의 역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당신의 아들을 매다신 이유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은 영생한 존재가 된 사람들이 이제 뭘 받습니까?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이 세례를 베푼 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과 온 회중들 앞에서 선포하는 예식이에요. 이게 바로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는 시간, 하나님께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바로 물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톨릭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반대로 생각해요. 카톨릭은 어떻게 생각해요? 물세례를 받을 때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세례의 예식과 성찬의 칠성례라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식 자체가 죄를 사하는 통로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세례식 자체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어떤 통로가 되진 않아요. 우리의 죄는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사함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어난 사람이 그 물세례를 통해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에 대한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뷰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또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세례 예식 자체가 우리의 죄를 사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 세례 카톨릭에는 고해 성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하는 것.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죄가 사함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인간에게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죄를 사함받습니까? 아니죠.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온 사람들, 우리 회중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억하세요? 제가 세례식을 베풀기 전에 우리 세례받는 사람들 다 일으켜 세워서 제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죠? 당신은 이런 이런 걸 고백합니까? 당신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을 고백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신자라는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식을 우리가 거행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사실은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서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뭐가 다를까요? 성령 세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회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이 우리 생기가 성령의 생기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죠. 이건 단회적 사건이에요. 살아난 영혼은 죽지 않아요, 이제.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영혼이 흐려질 수는 있겠죠. 영적 감각을 잃어버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흐려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십니다.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더라도 성령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죠. 그럴 때 뭡니까? 다시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함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매일마다 간구해야 돼요. 매일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내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깊은 영적 교제함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예요. 이따가도 보겠지만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동부 사랑의 교회 모든 권석들 매일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능이에요. 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우리 이제 6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너희들이 얼마 있어서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가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일 때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뭐예요? 한 민족,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다시 말하면 압제를 당하고 있는 로마의 손에서 벗어나는 이 세상에서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회복은 이런 회복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누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한 영혼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 이걸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그들이 갖게 될 세상적 권세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특세 때도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 단어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마치 아버지가 어른이 아이를 꾸짖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게 호되게 예수님을 막 흔들으면서 꾸짖은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은 왕으로 등극해야 될 우리의 존귀한 왕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가다니요. 나는 그런 왕을 따른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수제자라고 하는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게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제자라고 하는 세 사람이 이 정도니까 다른 제자들은 여러분 말할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육의 세계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리면요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해요. 육신의 일을 매일마다 바라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의 일을 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은 영의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모든 일은 영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일을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 일은 얼마든지 영혼이 깨어있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든 일은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영의 일은 영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깨어있어서 바라보지 못하면 그 일 안에 그 사역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일을 도저히 캐치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저는 저희 교회의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안 나오신 분들 들으면 서운하시려나요? 근데 정말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서 깨우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정말 저는 이 교회의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감당할 때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교회를 움직여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요. 거기에서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나아가면 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사수해 주십시오. 예,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자,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세속적 뷰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거기 보시면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미래적 예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회복도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럴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순간에는 이스라엘의 대대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 그 복음이 시작됐던 그 땅이 사실은 복음에 무지한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의 수가 정말 소수거든요. 주의식 크리스찬들이죠. 근데 소수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정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주의식 크리스찬들은 굉장한 분들입니다. 구약적 그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분에다가 복음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이분들은 정말 그 깊이가 저희들이랑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 사건들이잖아요. 다 그 율법이.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구약까지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깊이가 깊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의 땅, 그 이스라엘이 대대적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 시간이 몇 시예요? 5시 45분이거든요. 네, 저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해가 지죠. 그러니까 1년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죠. 이 연대기적 시간, 이것을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시간에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이로스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이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와 시기는 뭡니까? 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19년 4월 30일 오전 5시 46분 이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또 다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니까? 시편 22편 저번에 한번 나눴죠? 다윗이 그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대적이 나를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나의 대적이 우는 사자와처럼 그 황소처럼 나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라고 막 그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절을 상관에 두고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때를 바라본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의 순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그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